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8일 토요일입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산의 어린 양, 귀한 생명 버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7장.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 몇 명이 예수께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이 깨끗하지 않은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다른 유대 사람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 정해진 의식에 맞게 손을 씻은 뒤에야 음식을 먹었다.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깨끗이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여러 가지 전통을 지켰는데 그 가운데에는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을 씻는 것도 들어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선생들이 예수께 물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이사야가 한 말이 옳다. 이사야서에 이렇게 쓰여 있다.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높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그들은 나를 헛되이 예배하며 사람이 만든 규칙을 가르칠 뿐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은 버리고 사람이 만든 규칙에만 매달려 있다.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잘 도쳐버린다. 모세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부모에게 저주의 말을 하는 자는 죽임을 당해야 한다고도 말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가 제가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라는 뜻으로 고르반이라고 한마디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는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다. 너희는 이런 일을 너무도 많이 저지르고 있다. 예수께서 다시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 말을 잘 듣고 깨닫도록 하여라. 사람의 몸 바깥에 있는 것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떠나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이 비유에 대해 여쭈었다. 너희들은 그렇게도 무디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사람의 몸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밖에서 들어온 음식물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은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몸 밖으로 나간다. 이 말씀으로 예수께서는 모든 음식물이 깨끗하다고 선언하셨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안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곧 악한 생각, 음란한 행실,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헐뜯는 말, 교만, 어리석음이다. 사람 속에서 이런 악한 것들이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셔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셨다. 그곳 사람들에게 당신이 거기에 와 계신 것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으셨으나 결국 알려지고 말았다. 한 여자가 예수께서 거기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여자에게는 더러운 영들린 어린 딸이 있었다. 그래서 여자는 예수께 찾아와 그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유대 사람이 아니라 시리아 한 지방의 페니키아에서 태어난 그리스 사람이었다. 여자는 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집에 아이들이 먹을 빵을 빼앗아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먼저 내 집에 아이들을 배불리 먹여야 한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상 밑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먹다 남긴 부스러기를 얻어먹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셨다. 그래, 내 말이 옳다. 이제 집으로 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떠났다. 여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귀신은 이미 아이에게서 떠나고 없었다. 예수께서 두로 지방을 떠나 시돈을 거쳐 지나가셨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내려가서 데가볼리 지역으로 들어가셨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한 남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그 남자는 귀가 먹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그에게 손을 얹어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사람들 가운데서 불러내어 한쪽으로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 그의 두 귀에 손가락을 넣으셨다. 그리고 다시 손가락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대셨다. 예수께서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에바다. 이 말은 열려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곧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제대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나 예수께서 아무리 엄히 이르셔도 사람들은 그 일을 더욱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매우 놀라며 이렇게 말하였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가 훌륭하다. 듣지 못하던 사람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던 사람을 말하게 하신다.
신실하신 주네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천코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진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창세기 제8장.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일곱째 달 열일은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러 쉬었다. 물은 열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그달 곧 열째 달 초하루에는 산 봉우리들이 드러났다. 40일이 지나서 노아는 자기가 만든 방주 창을 열고서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그는 또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내서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 속에 잠겨 있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 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 노아는 이레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다시 방주에서 내보냈다. 그 비둘기는 저녁때가 되어서 그에게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는 다시 이레를 더 기다리다가 그 비둘기를 내보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 비둘기가 그에게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루 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둘째 달, 곧 그달 21일 날에 땅이 다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와 아들들과 며느리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가거라.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서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가거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데리고 나왔다.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로 바쳤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땅을 저주하진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그대는 이 악한 것들을 피하십시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치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인생은 평화를 원하지만 많은 경우 위장된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인 척 위장되어 있는 거짓 평화가 있다는 얘기죠. 열왕기 하 9장 22절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너의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우리 주님께서 주신 평화는 이러한 거짓된 평화가 아닙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소극적으로 조용하게 위장된 환경 속에 자위하고 앉아있는 그런 허약함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이러한 주님의 약속은 평화 속에 감추어진 진실을 발견하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위한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들립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의로운 싸움을 위하여 불리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32절에 오늘을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에서 싸움은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과제입니다. 빌립보서 1장 30절에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합니다. 초한 싸움이 있습니다. 육신이 살아남기 위한 동물적인 약육강식의 싸움입니다. 3절에서 10절의 내용이 그것이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6절에서 8절이 생략하고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고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싸움이 건너뛴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11절 하반절에 있고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자신의 싸움에 승리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11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있는 싸움입니다. 14절 보면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하는 모든 것이 지금은 전쟁처럼 느껴집니다. 집회에 참여가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과제보다도 훈련하고 재무장하고 결속을 확인하는 모임의 중요성을 소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이죠. 오늘에 있어서 모이는 것은 모일 수 있는 형편이 가능해서 모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분주함을 통하여 우리의 모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려고 방해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모임을 방해하는 요소들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에 참여가 방해받으려고 할 때마다 각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보적인 싸움부터 이겨야 한다. 이 싸움에서 지면 다음의 과정들은 당연히 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싸움도 있죠. 기도도 믿음의 싸움이 분명합니다. 때문에 마귀는 기도하는 것 자체를 방해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아말렉과의 전투는 이런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니 마귀는 우리의 기도에 손을 피곤케 하려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을 상실하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싸움을 감당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소홀되고 공동체적인 기도가 거의 전혀 없어지고 있는 현실은 영적인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5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했고 백성들도 8절에 보니까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는 기도 요청을 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10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역사를 바꾸는 위력을 가진 싸움입니다. 바울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요청했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라는 당부는 경솔히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삶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쟁과 같습니다. 십자가를 세우고 전하는 것, 오늘날 많은 신앙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 예배 출석 이상의 어떤 요구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앙에 있어 더 깊은 참여를 피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는 모순된 삶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공동체적인 훈련을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신앙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이런 소극적 자세는 세상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잔병과 같은 허약성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신앙의 실전은 무엇보다도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의를 행하는 싸움이 가장 실제적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당히 지나치지 않게 라고 주문해 옵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죄를 짓지 않은 소극적 자세에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의를 행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의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군데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3절에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사야서 64장 5절 상관절에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요한일서 2장 29절에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한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변화란 삶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변화하는 것을 중지한다면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고 맞추고 효과적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싸움부터 감당해야만 합니다. 모여서 힘을 키우는 집회 참여의 싸움, 영적이면서 실제적인 기도의 싸움, 불합리하고 추한 것을 위해서 싸우는 약육강식의 싸움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를 행하는 싸움, 희생의 십자가를 세우고 선포하는 싸움, 모든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싸움들입니다. 싸우지 않는 것은 항복한 상태이고 포로됨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전승자들에게 분명한 상급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러한 모든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요 사람의 노력으로 이겨지는 싸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희생의 피 그리고 성령을 의지할 때 가능한 싸움인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책을 주셨습니다. 그 책을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놀라운 책을 우리가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그 유래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놀랍고 신비스러운 책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흔히 그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어로 The Book이라고 하는데 이같이 부르는 이유는 이 책 자체가 이미 하나의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하는데요. 바이블은 원래 책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성경은 여러 곳에 산재해 있던 40여 명의 저자들이 약 1600년에 걸쳐 저술한 66권의 책을 한데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각각의 내용이 서로 모순 없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책을 갖게 된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것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지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분됩니다. 구약은 신약에 비해서 그 부피가 3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기록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400년 전에 완성되었습니다. 성경의 원본은 동물의 가죽, 이것을 양피지라고도 하는데 동물의 가죽이나 파피루스 초목으로 만든 종이에 손으로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 장마다 손으로 직접 써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사본이 드물었고 매우 귀중했습니다. 구약의 39권은 아람어로 된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습니다. 39권 중 처음 5권은 주전 1500년경에 모세가 쓴 것이고 나머지 책들은 그 후 약 1000년 동안에 저술된 것인데 주전 400년경에 서기관 에스라가 그 책들을 한 권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기록은 느헤미야서 8장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구약 성경은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바벨론 포로 후에는 히브리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페르시아 이후에는 그리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리스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전 3세기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을 셉투아진트라고 부릅니다. 셉투아진트는 70이라는 뜻입니다. 그 까닭은 아마도 70명의 학자들에 의해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을 그리스어로 번역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가르치실 때 이 번역서를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신약 27권은 그리스어로 기록한 것입니다. 신약성경 대부분의 저자는 그리스도의 사도들이었으며 주후 1세기에 완성되었습니다. 이 신약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 당시에 일어났던 획기적인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어떻게 발전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각 권의 원본은 모두 분실되었거나 파손되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원본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원본들의 사본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사본은 로마 바티칸에 보존되어 있는 주후 4세기에 기록된 바티칸 사본과 런던 대영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주 5세기 것인 알렉산드리아 사본 그리고 역시 대영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주 4세기에 기록된 신의 사본 등입니다. 그 외에도 이만큼 중요하지는 않아도 수많은 사본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1947년에는 사해 근처 동굴에서 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을 사해사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주전 1세기나 2세기경에 기록한 것으로 구약 번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해사본보다 먼저 기록된 사본들과의 원문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구약성경 저자들의 본래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약 원본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는 신약이 저술된 직후에 만들어진 번역서들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후 405년에 제롬이 라틴으로 번역한 불가타가 가장 중요한 번역본 가운데 하나입니다. 천주교에서 번역한 영어성경은 그리스 원본보다는 불가타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교부들이 만든 수많은 성경 인용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기록된 사본과 초기 번역서들, 그리고 교부들이 만든 인용문들을 학자들은 서로 비교해가면서 신약 저자들이 쓴 내용을 거의 정확하게 단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최초의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 필사할 때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성경의 뜻과 그 내용에는 변화가 가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언어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기록한 성경을 다른 여러 언어로 번역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영어 번역본과 우리말 번역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어 번역본입니다. 처음으로 신약이 영어로 번역된 것은 잔 이클리프가 22년 동안의 힘든 노력으로 1382년에 완성했습니다. 1456년에는 요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명했습니다. 그러자 성경을 훨씬 빠르게 출판하게 되었으며 인쇄상의 어려움도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구텐베르크가 처음으로 인쇄한 책은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영국의 윌렘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천주교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약을 번역해서 1525년에 인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쇄한 책 대부분이 런던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불태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번역한 윌리엄 틴데일은 백성에게 성경을 나누어 줬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가 죽기 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여, 영국 왕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영국 마일스 커버데일은 처음으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다른 번역서도 뒤따라 나오게 되었고 1604년에는 윌리엄 틴데일이 기도한 것처럼 결국 영국 왕의 눈이 띄어져서 당시에 저명한 학자 54명에게 성경을 번역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킹 제임스판 영어 성경입니다. 1611년에 완성된 이 번역본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가장 많이 애독하는 영어 번역본 가운데 하나입니다. 1982년에는 뉴 킹 제임스판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나왔습니다. 1885년에는 84명의 영국과 미국 학자들이 킹 제임스판을 발간할 당시 발견되지 않았던 사본들을 참조해서 영어 개정판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1901년에는 미국에서 미국 표준판으로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개정한 개정표준판 RSV라고 하는데 이것은 1952년에 그리고 새 미국 표준판은 1970년에 출판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번역본들은 고어체를 이해하기 쉬운 현대어로 고치고 최근에 발견된 사본들을 통해서 원문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고 번역한 것들입니다. 1978년에는 NIV, New International 버전이 출판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ESV, 영어 표준판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도 독자적인 번역본들을 갖고 있습니다. 라임스 듀아이 가톨릭판은 1582년에 출판되었습니다. 1970년에는 새 미국 성경이 라임스 듀아이 가톨릭판을 대체했습니다.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은 다른 번역판 신약의 책과 똑같고 구약도 같은데 구약의 14권의 책들이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14권의 책을 가리켜서 외경이라 하는데 이것은 근원이 의심스럽다는 뜻입니다. 이 의심스러운 책들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는데 구약 히브리어 정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카톨릭판 이외의 성경에서는 이 외경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말 성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한글 번역은 만주에 와서 선교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잔 로스가 몇 명의 한국인과 협력하여 시작했습니다. 1882년에 누가복음을 시작으로 일부분씩 번역했습니다. 그러다가 1887년에 예수 선교 전서라는 이름으로 신약 전체를 번역해서 출판했습니다. 이것을 로스 번역본이라고 부릅니다. 국내에서 성경 번역은 1893년에 공선 성서 번역위원회가 조직되어 1900년에 신약 전체를 번역했습니다. 그렇지만 미흡한 점이 많아서 1904년에 개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6년에 그것을 재수정해서 공인역으로 출판했습니다. 그 후 1910년에 구약까지 모두 번역했습니다. 1911년에는 신약을 포함해서 성경전서로 합본에 간행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이 애독하는 성경전서 개혁 한글판은 공선성서번역위원회가 펴낸 위의 번역본들을 대한성서공회가 여러 번 편집과 번역을 거쳐 1956년에 펴냈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번역본들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번역본은 성경전서 개역 개정판입니다. 그리고 쉬운 우리말로 번역한 새 번역도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성경을 쓴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해보면 곧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은 그것이 갖고 있는 몇 가지 특징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성경이 비록 과학서적은 아니지만 과학적으로 정확한 책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정확하며 역사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가 실패했습니다. 성경은 예언적으로도 정확합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성취된 그 많은 예언들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공평하며 모든 사람의 선과 악을 가려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도 그의 죄를 묵과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높은 도덕의 표준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적들은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수없이 많은 시도를 했지만 성경은 불멸의 책으로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감히 사는 백성들을 보라 주만이 신념을 망하는데 그녀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명히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